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에는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탄절 앞으로 두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고, 또 중동의 어느 교회들은 정말 예배드리는 와중에 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그래서 많이 다치고 또 죽는 일이 벌어졌고,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 지난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 마음을 붙들었던 한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 전공이 아마 심리 상담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돌 가수의 자살 사건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내용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동료 가수들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팬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뉴스를 통해서 소개된 그의 유서를 제가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가 쓴 마지막 유서를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명문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낫겠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난 모르지 혼자였다. 눈치채 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몰랐다. 날 만난 적 없으니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해.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만든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소식과 함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가정 또 한국에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은 또 다른 조용한 죽음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서 암투병을 하던 제 사촌 누나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료진의 통보를 받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의식이 있을 때 보고 싶은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흩어져 사는 모든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우리로 하면은 라이프 셀러브레이션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지난 화요일에 가졌습니다. 40살까지 고생하면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 42살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5년 동안 흡연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딸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년간의 긴 투병 생활 속에 6번의 정말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대수술을 받으면서 몇 번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아직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두시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버텼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니까 내일 성탄절이죠, 그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화요일에 의식이 있을 때 서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가 더 힘드네요. 제가 왜 이걸 바꿨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이로 바꿨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이로 올 거고요. 예배 끝나고 가족들이랑 우리 사진 한 장씩 찍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에게 주사를 하여 그가 영원히 계시게 주시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송합니다. 바뀐 성경은 오늘인데 옛날 성경에 오늘날 계속 머리에 있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는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 정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굽니까? 한번 8절 말씀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들도 아니고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저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밤에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방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쉬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잠도 못 자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요? 한번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저들은 왜 밤에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낮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라서 자비 그랬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볼 때 그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가족을 위한 그런 강한 책임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일하는 목자들보다 이렇게 밤이슬을 맞으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낮에 목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밤에 이렇게 일하는 걸 볼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평안한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저들은 나 하나 밤이슬을 맞고 나 하나 희생해서 이렇게 밤에 밖에서 잠도 안 자고 일하면 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내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집안에.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고생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밤에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쉼이 있습니까? 정작 이들은 쉬지 못하고, 정작 이들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이들은 따뜻한 방에서 다리 피고 잠자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목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나은 삶,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나 하나 희생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평안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희생정신, 그런 마음으로 이리치 저리치 온갖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항상 나 혼자이고 결국은 홀로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밤에 밖에서 하루하루 반복해서 일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불행하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와 같은 쉬고 없는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서, 다른 말로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가수가 남긴 마지막 문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가족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함께해주지 않고 그래서 나 혼자서 이리치 저리치 힘들게 견뎌가는 이 인생 속에 이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나아가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가수의 그 장례식 장면을 보다가 문득 주목하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의 영정 사진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혼자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안타깝다. 왜 옆에서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아쉽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힘들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 하나 희생하면 내가 저리 평안해.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참으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겠지. 그러면서 쉼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나아가서 교회가 또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 실망하지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그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예수님은 나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이유와 기쁨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위로, 사랑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어진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위로들, 도우심들, 나아가 그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갈 때 임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기억 중에 추억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딱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추억은요 새벽성도의 추억이었습니다. 새벽성 뭔지 아시죠? 그죠?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 다 모여서 한 10시쯤에 성도들, 새벽성도는 성도들이 모여서요. 같이 떡국을 하나 끓여 먹고 각 조로 나눠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배분받아서 한 12시 자정쯤 되면 이제 맡은 지역으로 다 출발합니다. 가정들 하나씩 찾아갑니다. 요즘 사회가 도시화되고 교회가 대형화돼서 새벽성도는 교회가 없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한국에 있던 교회 새벽성도 돌았습니다. 일산의 아파트 초기대도 불구하고 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뭐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찬송 한 곡을 화음을 맞춰서 부릅니다. 그러면요, 캄캄한 그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불이 탁 켜지고 막 주섬주섬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탁 열고 성도님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맞아주십니다. 찬송이 다 끝나면 가정마다 미리 준비한 차를 주시기도 하고 사탕이나 과자들을 이렇게 탁 내오시면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해간 큰 쌀자루 같은 거, 포대자루 같은 거 하나를 다 꺼내가 거기에 다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담아와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쁘죠. 그 모은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요.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이 선물 봉지를 하나 만들어서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성탄절 날 아침에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제 기억에서는 항상 청년부의 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 한 방에 모여갖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놀다가 교복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예배에 또 빠져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새벽성을 놀다 보면요, 보통은 찬양 한 곡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불을 켜고 나오는데 어떤 집은 두 곡을 부르고 세 곡을 불러도 불이 안 켜지는 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한 12시에서 1시쯤은 이런 일이 없는데 한 3시, 4시쯤 됐을 때 마지막 텀에 가는 집들은 기다리다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1년에 꼭 한두 번씩 장로님이 주신 주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너무 취해갖고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꼭 있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거나 엉뚱한 집에 가서 부르면요, 두 곡을 부르고 세 곡을 부르고 네 곡을 불러도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왜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밤중에 이 난리냐 그러면서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저는 매년 그런 일들이 꼭 한 번씩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추억팔이를 할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 카드를 종종 보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쓰인 것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14절에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가 아니라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은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힘이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벽성을 돌 때 아무 집에나 가서 찬송한다고 문을 열어주고 같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새벽송 팀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미리 이 집에 가서 찬송을 불러줘라, 미리 이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미리 택해서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가정이 찬송 부를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다시금 묵상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렇게 기뻐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시고 오늘 연말이라서 다 다른 곳으로 여행 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셨구나.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기쁘구나.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누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위로고 은혜고 축복이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내가 열심으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열심으로 예수 따라야 되겠구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코멘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믿고요, 빨리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요. 즉시 믿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만족한다, 그렇게 멈추지 말고 천사가 가르쳐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예수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같이 두 가지만